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 시에서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 모임 인 시즈오카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모임은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와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 시 그리고 시즈오카 현 의원 연맹의 주체로 열렸습니다. 당일에는 주최자 인사와 강연회에도 납치 피해자 등의 가족들의 호소가 있었으며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인 카와시마 코이치 씨의 여동생 카와시마 치즈코 씨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카와시마 치즈코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 카와시마 코이치의 여동생 카와시마 치즈코입니다. 저희 오빠 카와시마 코이치는 1982년 3월 21일 대학을 졸업하고 하마마츠에 취직이 결정되어 하숙집을 정리하고 돌아오던 그날 갑자기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짐과 함께 오빠를 데리러 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차 위에 짐을 싣고 오빠를 함께 태워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비가 내려 짐을 모두 차 안에 넣는 바람에 오빠만 전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하마마츠로 돌아온 부모님은 제가 오빠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자 급히 다시 요코하마의 하숙집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요코하마에 도착하신 부모님은 대학 동급생들 하숙과 대학을 찾아다니며 오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빠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9월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정부도 경찰도 전혀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어머니는 혹시 오빠도 납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를 조사하는 민간기관에 전화를 걸어 오빠의 실종 당시 상황과 특징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듬해 2월 10일 특정 실종자로서 오빠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빠의 소식을 들은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님이 가와시마 코이치를 찾는 모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급생들이 한마음으로 오빠를 찾는 활동을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학교 동창의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창회를 열기 위해 오빠에게 엽서를 보낸 사람이었는데 실종 당시 오빠가 그분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받았고 본인은 집에 없었는데 3일 정도 후 다시 오빠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때 오빠는 나는 이제 북조선으로 간다. 어떤 연수나 연구 같은 것을 하러 간다.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당시 북조선이라는 말에 매우 놀라 예? 북조선이라고요? 라고 되물었지만 공중전화기에서 남은 동전이 없어지는 소리만 여러 번 들리다가 갑자기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2004년에 오빠 사건을 피의자 미상에 의한 약취 유괴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발장은 즉시 수리되어 이후 가나가와현 경찰과 시즈오카현 경찰이 합동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보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진짜 행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오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는 정확히 2년 전 오늘 수술을 위해 입원하셨다가 3일 후인 12월 1일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빠를 걱정하시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빠의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수백 명의 일본인이 알 수 없는 나라로 끌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서는 삼오는 1년 중 식량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4월까지 어려운 날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온 음식의 하나인 오코노미야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코노미야키라는 음식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식까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일본에서 매우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철판이나 철제 냄비에서 둥글게 부쳐 먹는 음식으로서 일본의 가정에서도 자주 만들어 먹으며 길거리 음식이나 식당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코노미야키라는 말은 일본 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 구운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특별히 정해진 재료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재료를 알맞게 넣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먼저 오코노미야키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코노미야키의 뿌리는 약 400여 년 전 16세기 말 일본의 다도 대가인 센노 리큐가 만들어낸 후노야키라는 차 과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약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에 일본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얇게 부쳐먹는 간단한 간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와 보다 비슷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양배추나 고기, 수산물과 같은 재료를 넣어 철판에서 부쳐먹는 음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코노미야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오사카식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이 방식은 밀가루 반죽에 양배추와 달걀, 돼지고기나 오징어 같은 재료를 함께 넣어 잘 섞은 다음 철판 위에 둥글게 펴서 부쳐먹는 방식입니다. 겉은 노릇하게 익고 속은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는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이 방식은 먼저 얇은 반죽을 부친 다음 그 위에 양배추와 고기, 숙주나물, 국수 등을 차례로 얹어 여러 겹으로 만들어 구워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의 오코노미야키든 이름 그대로 자기 기호에 맞는 식재료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공통되는 점은 양배추와 파를 비롯한 냄새를 듬뿍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기와 달걀도 들어가고 기호에 따라 여러 재료를 더하면 한 끼 식사로서 영양 균형이 좋고 건강에도 이로우면서 포만감까지 주는 음식이 됩니다. 또한 시간대나 나이에 따라 크기와 넣는 재료를 달리하여 만들 수 있어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식당에서도 많이 팔리고 가정에서도 자주 만들어 먹는 인기 있는 음식인데 최근에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점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어 그대로의 오코노미야키라고 불리우며 인기가 많은 음식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비교적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재료를 단순하게 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도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밀가루를 한 컵 정도 그릇에 넣고 물을 부어 묵지 않게 반죽을 만듭니다. 그 다음 잘게 썬 채소를 넣습니다. 일본에서는 양배추를 많이 사용하지만 배추나 파와 같은 채소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달걀이 있으면 하나 넣어주고 만약 달걀이 없으면 그대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고기나 수산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게 썰어 넣습니다. 이 재료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집에 있는 재료를 조금씩 넣어주면 됩니다. 재료를 넣은 다음에는 잘 뒤섞어줍니다. 그 다음 철제 냄비나 철판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반죽을 둥글게 펴서 앞뒤로 천천히 구워주고 겉이 노릇하게 익으면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위에 특별한 소스와 마요네즈를 뿌려 먹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간장이나 소금을 조금 뿌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밀가루 부침 음식이 완성됩니다. 이 음식의 좋은 점은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집에 있는 재료를 조금씩 넣어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조선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위에 알려드린 조리 방법을 참고로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드셔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온 음식의 하나인 오코노미야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1999년의 히트곡 우타다 히카루의 포스트 러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우타다 히카루의 포스트 러브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씨, 소가 미오시씨, 이시오카 토오루씨, 마츠키 카오루씨,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